신명기 27장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리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슬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다음 주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만 15절부터 25절까지는 12가지의 그 저주의 그 맹세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아벨산에 가서 이제 여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아벨산에 서서 그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선포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축복의 그 선포를 하는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 여섯과 저주의 선포를 하는 에발산에 세우는 여섯 지파는 어떤 의도인지는 뭐 분명치는 않지만 정부인에게서 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선포를 하는 쪽에 세우고 그 저주의 선포를 하는 에발산에 세우는 여섯 지파는 다 그 시녀들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들이죠 다. 원래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그 외삼촌이 레아를 먼저 줬죠. 레아가 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인이 둘이 됐습니다.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자들이 이 그리심산에선 여섯 지파, 그 여섯 아들이고, 그 이제 서로 시기에서 싸우는 바람에 자기 시녀들을, 그 하녀들을 이제 또 야곱에게 줬죠. 그, 시녀들 몸에서 난 여섯 아들이 예발산에서는 지파들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것은 다 정실 부인에게서 났던 첩의 몸에서 났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는 곳에 섰던 저주의 약속을 하는 곳에 섰던 그것은 다 한 목적 하나님 앞에. 벌 받지 말고 복 받아라 하는 걸 위해서 선 것이니까 굳이 뭐 그걸 왜 그랬을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참 재미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 먼저 데리고 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최종적인 장소가 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통하여 또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것들을 자꾸 이 되뇌이는 이유는 이 세대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의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못 본 자들이고 저들은 선조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적이죠. 물론 어려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홍해를 건넌 이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오는 경험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경험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믿으시는 분들은 출애굽 사건이 강한 경험으로 그 신앙의 골격을 또는 그 동기와 계기를 가지는 자들이고 모태신앙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또 그 믿음의 어떤 골격으로 갖고 있는 셈이죠. 그것은 어느 것이 더 낫다 못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굽을 나오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운명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벌써 애굽을 나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떤 의식으로 또는 반복하여 맹세시키고 또는 무슨 그 뭐 돌 단을 쌓고 그 비석을 세우고 거기 계명을 쓰고 뭐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기초로 하여 결과된 자리고 그것을 기초하고 결과시키신 이가 누구며 그래서 저들이 그분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잊지 않게 하려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8장에 가보시면 지금 이 모세의 이 명령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러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기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단을 쌓고 거기 또 그 돌에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 지파뿐 지파 그 족속들뿐만 아니라 본토인들 이방인까지 모두 불러다 놓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궤를 들고 가운데 서서 이 말하자면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 예식 뭐 한 의식의 상징은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에 서든지 에발산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짓말이 성도들을 제일 많이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세상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류로 헤엄쳐 내려가지 않아도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히 노력을 하면 제자리에 있고 거기서 더 노력을 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타협을 안 해도 본인은 세상을 따라서 헤엄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만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이 일은 바로 그런 뜻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꼭 충돌을 하게 돼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혹은 안락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스름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거스름을 당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부러 타협을 안 했어서 쉽게 눈 감고 신자로서의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꿰뚫는 책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무슨 전도하고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모두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린 남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을 손해보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죄성과 이기심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존재의 원리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남 좋게 봉사만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가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고 내가 성실히 살아서 가진 것들로 내 이웃들 앞에 책임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그늘을 피난처를 만들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이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그 12가지 그 맹세 여기 대표로 등장하는 것들이 전부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뭐 28장에 가면 드디어 축복의 약속이 길게 나오고 또 이어서 저주의 약속이 길게 나옵니다. 거의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쓴 것들은 이상에도 12개가 다 저주의 약속뿐인데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약속을 하느냐? 그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가졌던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녀의 행복과 무슨 훌륭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르칠 때 말 잘 들으면 무엇을 주겠다보다 안 들으면 죽인다가 많은 법입니다. 왜 그래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조건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 복받고 너 아주 훌륭해진다. 이 말로 분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 말 안 들으면 아주 죽여. 그래야 그저 할 수 없이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그걸 더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아주 험하게 해야 돼요. 뭐 그 굳이 험한 표현을 다 쓸 필요 없죠. 뭐 주일날마다 하니까 또 이 좋은 저녁에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자녀가 야 이거 안 했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절구통에 놓고 빠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짓는 그러니까 이제 행하는 신앙 중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도되고 보호받는 것보다는 제 수준에서도 부정적인 원리들이 더 많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훨씬 우리를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도 많은 모양인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꼭 내 말 순종해서 복받아라 이거죠. 이 벌 받지 말아라 이거죠. 복받아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어코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부정적인 강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성경 얘기들이 다 험하냐 그런 얘기예요. 죄, 지옥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랑, 평화, 행복 이런 얘기만 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요. 왜 해야 되죠? 사실이니까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할 뿐만 아니라 이 막관적이고 무슨 적극적인 얘기로만은 인간이 컨트롤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그 본성이 죄성으로 되어 있어서 놔두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언제나 욕입니다. 그거 뭐 모를 때도 아 저거 욕이구나 금방 알아요. 아주 뭐 금방 알아요. 그러나 위로하고 칭찬하고 진리를 말하고 교훈을 얘기하는 건 다 귀에 쓰죠. 좋은 말을 두 번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언제나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마귀 할머니.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애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응? 왜 그래요?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 싫은 소리의 내용과 목적이 싫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다 안 되는 거죠. 다 아는데 왜 자꾸 그 말을 또 하냐 이거예요. 아는데 안 하니까. 아는데 안 하니까. 이게 좋은 거고 이래야 옳다는 거 애들이 알아요. 근데 왜 자꾸 반복해야 돼요? 옳은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결과가 공짜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상 우리 옆집은 우리가 복사집인 줄 아무도 몰라요. 매일 쌍놈 새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욕이기 때문에 저 집은 고향이 이북 사람들이구나 이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욕을 하면 목청이 커서 온 동네 다 들려요. 저 집 식구들 또 일어났구나. 애를 깨워도 왜 쌍놈 새끼 왜 안 일어나니 좋게 얘기해줘. 왜 엄마는 그 다 큰 아들 보고 쌍놈 새끼를 아니 처음에 양반 새끼 같이 키웠을 때 안 일어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쌍놈 새끼 같이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꽃바구니 들고 찾아오시잖아요. 무지개 타고 오시지를 않아요. 말구유에 태어나세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야 돼요.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고 고통 속에 죽으세요. 가장 극심한 형벌로 죽으세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가지고 무슨 그 감상에 빠질 위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했어요? 오 주님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산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세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인기가 없어서 많이들 모르는 만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TV에서 해줬는지 모르는데 요새 다시 해준다 그래요. 어디선가. 그 만강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어느 고을에 부잣집 대감마님이 이쁜 하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실 부인과 그 하녀가 동시에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녀가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죽게 돼요. 제 기억엔 그래요. 뭐 안 죽었으면 또 뭐 살려놓으면 되니까. 하여튼 죽게 되면서 그 동료에게 그래요. 내 이 원한을, 그러니까 그 대감의 애를 뵌 줄 아는 그 부인이 뭐 보통 가혹하게 굴고 보통 못 살게 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를 바꿔달라 그래요. 그 옛날 잘 사는 집은 그 다 유모가 따로 있어서 애를 그 유모가 봤지, 낳은 어머니는 그 기분 좋을 때만 한번 보고 휙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실 부인이 난 애가 이제 하녀의 아들이 돼서 하인으로 크고, 그 하인의 아들이 이제 이 진짜 아들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좀 모르죠. 그렇게 한 그 죽은 엄마의 부탁을 받은 그 하녀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은 하인으로 고생을 하고 크고, 이 가짜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나쁘게 큽니다. 물론 이제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훌륭해지려면 어려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거기 또 하나 재밌는,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고을 사또 아들이랑 이 뭐 잘 사는 이 양반집 아들이랑 섞어 갖고 기방 출입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기방 출입을 하게 되냐? 먹고 사는 일에 뭐 이 책임이 없고 애를 안 써도 되면 산다는 게 무료한 법입니다. 권태로워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의 이 울분을 갚을 길이 없다 이래야 공부도 하는 법이지.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빈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기방 출입을 해요. 그럼 그 기생들이라는 건 다 모든 여자가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남자를 홀리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지들이 있어요. 알아요. 이것들이 내 돈을 뺏어먹는 것이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알아요. 나오면서 돌아나면서 내가 여길 다시 오면 내가 개자식이다. 침을 뱉고 나와요. 근데 사흘이 못 가서 또 오게 돼요. 왜? 그냥 혼자서 정심을 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뭘 해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살거나 아니면 뭐 지랄 육갑을 떨어야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가만히 디비져 잠이나 잤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중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통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사람을 부패시키고 그 사람을 꼬드겨서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고 스스로도 망하게 하는 일을 매일 시켜요. 죄가 쓰는 천만 가지 괴계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 방법이 천만 개가 넘을 거예요. 자존심을 발동하기도 하고 비열함을 원인으로 삼기도 하고, 너무 가져서, 너무 잘나서, 혹은 너무 못나서, 너무 없어서, 모든 게 핑계가 돼요. 모든 게 핑계가 돼요. 언젠가 제가 잠깐 그 인용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그 너무 그 개가 이뻐서 발길로 차갖고 제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잠깐 주일날 했었죠. 너무 이쁜데 왜 발길로 차요?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저런 게 있어. 문둥병자지라면 다 돌 던지죠. 너무 추해서. 그때만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이뻐서도 발길질을 한다니까요. 어? 왜 발길질을 해서? 아우, 개새끼가 어쩜 그렇게 이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을 따라 복받게 하시려면
죄 짓는 길로 가는 쪽에다가 철조망을 12겹으로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철조망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철조망, 그치, 철조망만 봐도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매일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에발산에 서 있는가?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심산에 서 있으려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온 힘을 기울여야 간신히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애를 다 써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니까요. 신자된 자리를 지키며 신앙인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아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듯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신자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시대나 쉽게 사는 신앙에 관한 얘기는 언제나 등장을 해요.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너만큼 하면 무지하게 잘하는 거다. 근데 그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좋은 수영복 입고 서 있는 거, 수영은 안 하고 물에도 안 들어가고 수영복 좋은 거 입은 거, 그 다음에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거 갖고 부족해서 수영복 공짜로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정말 그 여러분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살을 도려내는 그런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용돈을 잘라내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IMF가 되니까 헌금이 줄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헌금관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든지 신앙인으로서의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갈하는 것을 늘 직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문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난 척이라고 밖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친히 피 흘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고 몽상하고 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에 휩쓸려 이미 압도된 것은 아닌가 늘 물으셔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애쓰셔도 거의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떠내려가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거룩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는 유용성에 있어서 그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가 이런 훈련과 이런 자라남에 쌓아감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30년을 믿었다, 50년을 믿었다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30년, 50년 교회 다녔다는 그냥 교회 가슴에 안고 인천까지 떠내려간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딘가? 나는 그 위치를 신자로서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신자로서 산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늘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외면하고 숨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숨은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타협한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싸움, 마땅한 헌신과 충성, 그래서 마땅히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심산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에 그 경고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 깊은 죄악의 뿌리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시고 은총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되 힘을 다하여 그 도우심을 구한 진심으로 내 발을 옮기며 내 눈을 고정시키며 내 귀를 주의 말씀에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